삶을 바꾸는 정치.
정치를 바꾸는 삶. 팟캐스트 윤여준.
시즌 두 번째.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래전에 서양의 언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구조는 사고의 구조와 같고 사고의 구조는 존재의 구조와 같다. 학술적으로 표현된 말이라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 뜻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여야 정치인들 간에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오래전에 그 서양의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꿰뚫는 이슈 이야기.
한윤영의 뉴스 드라이브.
오늘도 한윤영 기자가 재미있는 뉴스거리를 많이 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슬슬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매체 변형지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아, 연말 연시라서 사실 기획기사를 준비해야 될 텐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가져온 뭐 소식은 소식이랄 것도 없죠.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 파문 이후 뭐 여야 전국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새누리당에서는 의원들 전체 명의로 장하나 의원과 그리고 양승조 최고위원 이분은 이제 뭐 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신 건데 뭐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이거 참 굉장히 좀 논리가 좀 웃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 사퇴를 얘기했다고 뭐 국민의 뜻을 우롱하였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헌법 질서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서 그게 뭐 헌정 유린이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성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 얼마 전에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그 여야 이제 교착 정국 보고 국회를 해산하고 싶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면 이것도 뭐 그런 식으로 그 표현하는 게 다 위헌적이라고 치면 이 말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김황식 전 총리는 단서가 있었죠.
네.
법에 있다면 이렇게 단서를 달았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법에 없죠. 헌법에 없는 그 법에 네. 없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네. 징계라는 게 제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회법에
네.
그런 요인으로 그 제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이전에 뭐 이석기 의원 제명에서부터 좀 약간 규정 자체를 사실 네. 이게 전혀 까미 안 되는 사안이지만 네. 규정 자체를 해석해서 낼 수 있겠지만 뭐 근데
아니, 이석기 의원 발언하고도 성격이 전혀 달라서
네네.
내가 상식적으로는 저게 도대체 제명 요인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걸 새누리당이 네.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네.
왜 굳이 저렇게 하는지.
게다가 이제 장하나 의원 발언은 네. 뭐 이게 200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된다 네. 하더라도 자신이 제명될 확률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확률보다 그 높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뭐 양쪽 다 거의 0%에 수렴하니까.
근데 그걸 많이 알면서도 네. 저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요새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이게 정견 없이 일사불란하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인데 그 전원이 다 거기에 이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이유를 따지기가 좀 민망하죠. 이렇게 종북이 아니라 종박이 더 문제라는 뭐 야당의 비판이 좀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갖다 가면 안 걸려요? 그 말도 괜찮아요?
아니 뭐 저는 뭐 네. 단서를 언제나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 선택을 운운하시는데 네. 네. 이게 좀 전 이것도 약간 논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선택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러면 이제 뭐 장하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비례라는 것도 어쨌든 제도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
민주당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죠. 내부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출된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처럼 직선제로 선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럼 이를테면 내각 책임제에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그, 뭐, 총리를 뽑기도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민의를 대변 안 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사실 국회의원을 뭐 비하하는 거나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나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을 무시, 국민의 뜻을 폄하하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례대표라는 것은 선출 방식이 다를 뿐이지 네. 똑같은 자격의 국민의 대표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그 경선 부정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죠.
수사라고 법원이 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쪽 이것도 이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 징계를 네. 해야 된다는 말도 잠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당론에 위배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당론은 당론이더라도 국회의원이 또 그 헌법 기관인데 당론에 이제 그 자신이 이견이 있을 경우 소신이 있을 경우 그걸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말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당내 좀 강경파들은 조경태 의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치면 조경태 의원도 계속해서 당론에 어긋난 얘기를 해왔다. 그럼 이것도 징계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면서 민주당 내 약간 강경파와 소장파가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사는 제가 들은 어떤 얘기는 뭐 징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징계까지 하면 당이 깨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여야 정당의 의원들이 보이는 그 행태를 보면 코미디언들이 걱정할 만도 하네요. 자기들 직업 없어질까 봐.
네. 그래서 사실 장하나 의원 발언이 그래서 뭐 그 의원 제명을 한다든지 당내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저는 좀 약간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그 어필이었나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견을 발표한 거랑 과정을 제시한 거랑 좀 다른데요. 이게 좀 섞여 있어서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이제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말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퇴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다. 혹은 민주당 당론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민주당이 대통령 사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그냥 이제 의견
의견이죠.
표시로 될 수
예.
있는데
예.
그 6월 2일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뭐 보궐선거라는 거는 뭐 규정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사퇴하는 상황은 비상상황이라 그런 게 절차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사안이 있는데 뭐 소송을 통해서 당선 무효가 나온다든지 근데 그거는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걸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탄핵이 될 텐데 사실
그렇죠.
뭐 그럼 민주당에서 탄핵을 제의하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뭐 현실적으로 통과될 그 확률은 없는 네.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자진 사퇴인데 과연 이게 압박을 한다고 그분께서
그 가능성은 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의회가 의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도 물러나실 스스로 물러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그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민주당의 강경파와 온건파들이 좀 서로가 우리가 했으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좀 어긋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대선 불복 프레임을 그 말하고 있고 장하나 의원은 이걸 이 프레임을 뚫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나름의 고충은 있겠으나 애초에 좀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좀 잘못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불복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조사가 끝나보고 진상이 드러나봐야 우리가 그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동안 전국의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그 뭐 특검을 받든 안 받든 그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아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공을 오히려 넘기는 것이 되는 건데 도대체 뭐 대선 불복을 안 한다는 얘기를 사실 대선 불복 얘기 자체도 새누리당이 먼저 꺼낸 것이거든요. 몇 번이나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또 이 판을 뒤집는 급진정 제안이 또 대선 불복하고 사퇴를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보이는 측면에서 좀 꼬인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는 좀 대선 불복의 생각이 많이 있었으니까 상대방이 그걸 탁 제기하니까 좀 재발의 저린 면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
네.
지난 대선 선거 직전에 그 대선 불복 얘기는 이정현 지금 홍보수석이 그때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문재인 네? 후보가 이런 식으로 승리하면
대선 불복하겠다.
네,
뭐
이기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또 민주당이 대선 불복한다고 펄펄 뛴다고 하는 게 오늘 기사에 있던데.
네. 그리고 사실 뭐 몇 번 나왔지만 뭐 참여정부 시절에도 참여정부 초기에 굉장히 한나라당에서
그렇죠.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좀 적반하장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조롱하듯이 민주당의 언어가 정치적 언어라는 거는 그 뭐랄까 우리 편을 결집시키고 적을 교란하고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최근 나온 센 워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종의 뭐 조롱 같은 거지 뭐.
네. 예. 또 양승조 의원 발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정현 수석의 그 20분간의 그 호통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라고 할 거 가지고 대통령 암살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암살 선동, 뭐 위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기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죽으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반응한다는 그러니까, 것도 굉장히 참
네,
그렇고.
그 대선 직후인가요? 대선 기간 중에 왜 그 김종인 전 의원도 그런 말은 있잖아요.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끈 리더잖아요. 지도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부하의 총을 맞았는지 잘 새겨봐야 된다 하는 요새 발언한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펄펄 뛰지 않더니.
이게 참 좀 긴가민가 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왜 저러냐라고 네, 이제 정치부
이정현 수석이 그 발표하는 그 테레비 잠깐 전에 난 뉴스를 봤어요. 그 장면을 봤는데. 맞아, 막 이 뭐 감정이입의 정도가 아니라 막 감정이 북받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더만요.
네.
그좀 보기 좀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저러느냐라고 좀 물어보면 정치부 기자들 따라서는 네. 따라서는 네. 이렇게 가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그러기에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 보여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왜 네. 이제 배우들이 그 연기를 할 때 네. 저희 오버 액션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지. 그렇죠? 지나치게 하면 역효과 난다. 그래서 오버 액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뭐 참 이정현 수석 같은 사람의 충성심으로는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버 액션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박정희 대통령과 엮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의 정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그 당대표라면은 박정희란 말을 아예 금지어로 올리겠어요. 이걸 말을 좀 피해서 하라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비판할 수 있는 어휘가 수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근데 그걸 굳이 박정희와 결부시키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대선 불복의 론의 토양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여서 저렇게 난리를 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기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그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강대강으로 붙었는데 이제 그 이쪽에 숫자가 좀 달려서 진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어휘를 통해서 지지자를 규합하기보다는 좀 다른 층까지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좀 보여줘야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답답한
지금 민주당이 행보를. 뭐 네. 나름대로는 저렇게 많은 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 지지도가 얼마입니까?
안철수 신당의 반밖에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왜 그런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은 도대체 성찰의 기능이 없는 정당인지. 왜 자기들이 저렇게까지 참 에?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좀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그런데 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그거밖에 안 나오느냐. 물론 뭐 여론조사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떨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지
올라가는
않고.
올라가는 않잖아요.
예, 그 반도 안 된다는 그런 상황들을 좀 숙고를 하고 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사안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거 뭐 장관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또 사람들이 벌써 다 까먹었지만 지난 주말 안철수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네. 새정치 추진위 이제 공동 실무 위원장들을 발표하셨죠. 일단 네 명 정도 계시는데 박호군 한국 미디어 대학교 총장 그리고 윤장현 광주 전남 비전 21 이사장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계 인사라고 합니다.
아 유명한 분이에요. 뭐 윤장현 그 양반은 저도 잘 아는데
네.
그러면 직함 이사장입니까?
지금 뭐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인지 광주전남 비전 21 이사장.
전에 그 YMCA 이사장을 오래 한 분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냥만 잘 알지만 광주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분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김효석 전 의원과 이계한 전 의원인데요. 김효석 전 의원은 이제 호남 지역구로 삼선을 하신
그렇죠.
분이시고
전라남도죠. 네.
예예. 그 이계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열린우리당 때부터 좀 활동을 하시면서 예.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를 좀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셨죠 대체로. 아, 예. 그러니까 후보까지 그 민주당 후보로 나오시지는 예. 못했으나 예. 좀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 인선 자체가 좀 뭐랄까 말하자면 이제 그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겠으나 예. 그 지방선거 대응은 하려고 할 텐데 흔히 뭐 저희들끼리 예측하기로 수도권 중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호남 집중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게 수도권에서 제일 그 세력이 높다는 측면도 있고
네.
또 근데 이제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면 또 이제 호남 지역에서 또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제법 높고 또 그게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본진인데 굉장히 좀 밀어내기가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들을 하는데 대체로 근데 사실 지금쯤이면은 지방선거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인선 봐도 아직도 약간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김효석 전 의원이나 윤장현 이사장을 보면은 호남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계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른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물론 뭐 이계한 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하고 있어서 자기는 생각 없다라고 또 최근에 말씀하시긴 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시장 나갈 의사가 없다고요?
네, 박원순 시장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랬군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좀 잘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위원장 이제 네 명이 이제 뭐 임명됐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위촉된 건데.
네.
이제는 그냥 그분들이 지휘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새정치 추진위원회라는 기구가
네네.
창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구라면서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 이제 책임자들이 임명이 된 거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예, 많은 뭐 실무자들이나 외부 전문인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청년 세대가 정치권에 입문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뭐 인재를 좀 더 넓게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새정치를
하셨죠.
표방하는 정당이 될 테니까.
예, 예.
예, 정치의 뜻이 있는 많은 새로운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 의사 출신이고 또 이공계 네,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정치적 행보를 하실 때마다 좀 이공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인 취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공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뭐 그 술을 하나씩 두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령 예전에도 뭐 이제 책을 인용하실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SF 작가의
아.
그 뉴로맨서 작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그 글을 인용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이공계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정치권의 이공계 전공자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기술 쪽 정책이 굉장히 좀 네. 이해가 적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만들을 뭐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인맥이 많으실 테니까 개인의 성향 탓인지 아니면 그런 불만들을 좀 안으려 하는 것인지 한두 명씩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늘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IT도 성장 동력 하나라고 자꾸 그때마다 이제 꼽히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 그런다면 역시 그건 과학 기술 분야를 떠나서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의 인재들을 예, 많이 찾아가지고. 그런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이런 쪽에 역량을 좀 집중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음직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 좋은 생각이죠. 뭐.
네. 긍정적인 방향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선에서도 뭐 박호근 한국미디어대학교 총장이 포함된 그 상황이
그분이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 한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이었다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분은 전공 분야가 뭔가요?
제가 전공까지는 못 찾아봤는데요.
네, 네.
원래 좀 안 의원과 좀 친분이 있었던 분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장성택 실각이 아, 예, 예. 오르냐 그러냐 언론 보도는 어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좀 실각 쪽에 그래도 무게가 실린다라고 그 예측을 네.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실각이 아니라 거의 숙청 상황인 것 같은 네. 굉장히 살벌합니다. 참 이런 상황 자체는 근데 이를테면은 너무 이르다는 느낌도 들죠.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2, 3년 후에 이제 김정은 뭐 위원장이 그 1인 독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호부를 그렇게 좀 살짝 내쳤다면은 그게 좀 자연스러운 진행이었을 텐데 아직 좀 약간 자리를 못 잡은 상황에서 게다가 좀 너무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가혹하게 그러니까 좀 스무스하지 못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원래 북한 같은 그런 전체주의 체제 아니에요. 전체주의 체제 중에서 아주 아주 과격한 전체주의 체제죠.
네.
그런 체제라는 게 체제 유지한 수단으로 끊임없는 숙청을 하죠. 김일성 주석 때도 그랬고 김정일 위원장 때도 안 그랬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고모부가 되는 사람을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연출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사진을 그렇게 공개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냐 하면 말하자면 이제 공포 정치를 예?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심을 그죠? 예. 수단으로 삼는 그런 정치 아니에요. 공포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이번에 특히 예. 이제 뭐 지도자로 등장해서 아직은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태일 테니까 특히 더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연출된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체제가 갖는 특성이자 약점이고 한계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말기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는 나름대로 1인 지배체제가 정립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수준의 숙청이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력 기반이 그때처럼 강력하지 못하고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선대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을 설득해서 그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김일성 주석이나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이 신화를 만들 수도 없고
네.
그죠? 뭐 백두혈통 이상 가는 신화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주민으로부터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생활을 낫게 만들어주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제를 개방해야 되고 경제를 개방하려면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예. 그러니, 그렇게 하면 또 체제가 흔들릴까봐 걱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딜레마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당장은 이제 뭐 급하니까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여간 고모부까지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일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심어서, 예. 체제를 좀 끌고 가자 하는 뭐 그런 생각 아닌가. 뭐 일반적인 추측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에 좀 가려진 좀 그래도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을 좀 보자면요.
네, 예.
그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예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공청회가 시작이 되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뭐랄까 그 환경연합을 그 비롯한 수십 개 시민단체들이
네.
뭐 핵 없는 세상 공동대응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또 원전을 증설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때 원래는 이게 제1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네.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는 2030년 즈음에는 원전 비율을 한 44%까지 가자 그랬었는데 2차 계획에서는 그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22%에서 29% 정도로 네. 축소를 하자. 2035년경에는. 그래서 약간 좀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전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평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부가 그 29%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권고안에서 최대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원전을 증설을 아무래도 해야 되는 상황일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토론회도 좀 가보고 했더니 좀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전력난도 있고 또 최근에 네. 원전 비리 문제 네. 이런 그 위기 상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좀 1차 에너지 기본 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책임이 굉장히 좀 큰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고유가 위기였던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네.
그 전기세는 계속 싸게 억제를 하면서
네.
원전을 풀 가동해서 이 전기 세를 맞추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류와 이제 가스의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예. 전기는 낮은 가격으로 맞춰놨던 예. 것이죠. 예.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기를 맞추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예. 계속해서 풀 가동이 돼야 예.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설비는 더 노후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원전 건설 공기를 단축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누가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풀 가동을 해야 되니까요. 건설 공기 단축 압력을 넣고.
옛날에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하듯이 하라는 얘기였구만.
예. 그러니까. 근데 원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리고 정비기관도 비용을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요 기기가 조기 노후하고 교체 시기도 연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래서 주변 부품 인증 과정 축소 및 조작 상황이 생긴 거고 장기 정지 사례가 속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년 동안 무리한 상황 앞으로가 또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네 정말.
네.
그야말로 뭐 강남 스타일 하다면 MB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제조 원가 대비 재료비 비중이 2000년도에는 32%였는데
네.
2012년도에는 6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그 재료비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는
네.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사실 그 전기세를 올려야 됐던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올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가 이제 줄어들었냐면 수선비 비중이 줄었습니다. 수선비 비중이 11%였던 게 4.5%까지 줄어들거든요. 근데 수선비라는 게 말하자면은 예방 정비 비용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전기세를 싸게 하면서 그렇게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대한 비용을 줄여나갔던 것이죠. 한전이.
그렇네요.
그 5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노후화가 오고 지금의 어떤 사단들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한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정부가 몰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한 거죠. 한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MB 정부는 결국 자기네 임기 중만 별일 없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네요. 나중에 어떤 재앙이 오든. 어떤 사고가 벌어지든 자기네 정부 임기만 지나면 고만이다. 이런 사고방식 아니면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전 자체를 그때 친환경 녹색 성장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을 증설해 나가면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기는 사실 2차 에너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스라든지 유류가 네, 1차 에너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2차 에너지가 1차 에너지보다 싸다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끓인 라면이 봉지 라면보다 싸고 햇반이 쌀보다 싸다는 거죠.
그런 참 성은이 만극하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 수요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게 되고 원전은 계속 돌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일단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자체는 굉장히 그 정부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민관 합동으로 이제 60여 명의 그 네. 전문가들을 불러서 굉장히 석 달 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쪽에 참여한 사람들 표현으로는 정부가 이제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간 그런 전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대체적인 방향만 있을 뿐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채워지지 못한 이걸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표현하는데 에너지 믹스란 게 에너지원을 다각화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지점에서 좀 굉장히 아직은 좀 대안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탈원전을 해야겠다는 또 이제 환경운동 진영 및 시민사회 진영의 압박은 또 오고 있고 이렇게 좀 어디로 갈지 아직 움직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9% 나머지를 어떤 에너지로 충당할 거냐 하는 것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게 아직 좀 잘 안 잡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을 주목합니다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조력발전,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이나 풍력발전이 그나마 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발전인데 조력발전과 풍력발전도 환경 피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조력발전 경우에 이제 갯벌이 많이 상실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요. 풍력발전도 약간 삼림 침해 이런 그 우려가 있다고 하여서 그래서 이제 탈원전을 하기는 해야겠으나 이걸 어떤 프로세스로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럼 현재 있는 원전들은 어떤 식으로 그 유지를 하고 뭐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층의 문제들을 굉장히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운동하는 분들은
네.
그럼 어떤 대안을 그분들도 제시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분들은 대체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도 나옵니다만 수요 관리를 네.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렇죠.
네, 수요 관리 해야 된다가 네. 있고 친재생 에너지의 투자비를 계속 늘려야 뭐 그쪽의 효율도 증대될 것이다. 예,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보려야 되겠고 하기야 뭐 민간 시민 단체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네.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수요를 줄이는 건 정말 맞죠. 우리가 네. 전기를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관리를 이제 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수요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고 해요. 이게 몇 군데가 나눠서 아. 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그런 어떤 전담 주무부서 이런 것도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이제 정부 조직을 저걸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해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부 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30대 모델이에요.
네, 네.
예? 예, 조금씩 변형은 시켰지만은. 근데 이제 행정의 수요라는 게 워낙 그 사이에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추어서 또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수요에 맞추어서 정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들어서는 대통령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냥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몇 개 붙여 통폐합하고 바꾸고 이런 정도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에너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네. 예,
저게 금방 우리한테 닥쳐올 커다란 문제 과제일 텐데요.
임시변통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수요관리 책임은 지금은 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뭐 법안 문제도 뭐 지금 법안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에너지 기본법이랑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또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네, 맞아요.
네. 이것들이 또 서로 좀 그 충돌하고 영역 침해를 하고 이런 측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큰 틀에서 좀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될 텐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약간 뭐 이 정부 정책을 좀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그 MB 정부 때 녹색 성장 뭐 정책이라고 만들었던 표지를 갖다 창조 경제라고 바꿔서 표지만 바꿔가지고 내용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녹색 성장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이 창조 경제랑도 연결을 좀 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겠죠. 다만 뭐 MB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증설이 녹색 성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이고. 좀 창조 경제 내부의 환경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참 무거운 짐이 많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1년 내내 싼만 하니 어떡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나름 그 기획안은 그럭저럭 잘 만들어 놨는데 기획안을 잘 만들어 놔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임기 첫 해 이렇게 그 야당과 이런 소모적인 갈등만 해서야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자면
네.
주류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될 사안입니다만 이제 그 12월 10일 그 세계 인권
네.
선언 날을 맞아서
네.
그 삼성 노동 인권 지킴이라는 단체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네.
굉장히 전 시민 그 사회적 네트워크던데요. 보고 나니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날 그 참석했던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네.
사실 노동권이라는 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권인데
그렇죠.
이거를 한 기업의 노동권을 지키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참담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네.
노동계 뭐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 인권단체들 법조계 종교인사들 뭐 학술인들, 문화예술인들 등등이 모여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
삼성 내부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을 뭐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전사회적인 그 시민사회적인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또 이제 아시아에 진출한 또 삼성 또 노동 문제들도 있어서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약간 아시아 쪽 단체 노동 단체들과도 좀 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전방위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던데 재밌는 것은 그날 출범식에
네.
JTBC 기자들이 와서 열심히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경을 하면서
네.
과연 저게 나갈 수 있을까? 나가면 어떤 식으로 나갈까?
네.
그런 좀 상상을 네. 좀 잠깐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쓸 수 있긴 하죠.
자유화면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또 삼성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코리아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센 브랜드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삼성의 그런 그 근로자 인권 문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부각되는 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인데 삼성이 현명하게 대처 뭐 하겠지만, 예, 그건 뭐 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도움이 안 되고 삼성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는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은 노동권을 인권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별로 없죠.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 노동운동한 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노동운동 초기가 항상 다른 나라도 그랬죠. 과격하고 격렬해서 그렇죠. 노동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 지금까지 노동운동 해온 분들이 물론 기여도 많고 애도 많이 쓴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회의 노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심어주는데도 책임의 일단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노동이라는 데 대해서는 예, 좀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흔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자랑하잖아요. 물론 자랑할 만한 거죠. 뭐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그런 예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의 성취를 자랑할 때 그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이나 기업인들의 헌신은 늘 얘기하죠. 맞죠.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와 땀으로 성취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기업인의 헌신만으로 산업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솜씨 좋은 많은 여성 근로자들 특히 그렇죠? 애들이 그 빠른 속도로 값싸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정책만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게 어렵죠. 70년대에 우리 수출 신장률이 한 해 100% 늘어난 해가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주력 업종이 섬유와 의류입니다. 근데 섬유와 의류의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거의 제 기억으로 80% 이상이 여성 근로자, 나이 어린 여성 근로자. 예, 여성 근로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했거든요. 강도 높은 일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노동과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기여를 한국 사회가 이거 제대로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날 그 이 삼성 노동 인권 지킴이라는 단체의 상임 대표를 맡으신 분이 그 조동문 가톨릭대 교수였는데요. 네. 이분이 발언을 하실 때 자기는 이제 해외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국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성 같은 커다란 기업이 아직도 무노조인 상태로 버틸 수가 있느냐 굉장히 좀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본인이 굉장히 좀 쪽팔려서
그러니까 그 삼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전혀 안 느낄 정도로 대접을 잘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이제 또 본사 직원들의 경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서비스 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외주화돼 있고 파견 노동돼 있고 이런 사실 최근에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일어선 부분들은 대체로 이런 영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성의 화이트 칼라 정규직들은 또 이제 필요성을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영역과는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죠.
가끔 보도를 보면 그 삼성전자에서도 그죠 여성 근로자들이 병을 얻어가지고
반도체 공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끊임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노조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 또 이제 탄압을 하고 또 이제 그 대부분의 직원들이 뭐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이제. 사실 거기가 이제 혈연적으로 얽힌 기업인데 이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 농무 관리 탄압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삼성에서부터 비롯된
글쎄 뭐 그게 한번 크게 보도된 일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런저런 그 차원들을 고려해서 이제 뭐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다예요?
네, 오늘 제가
더 재밌는 거 없어요?
네, 이게 다입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한국 정치의 혼란이 이제 그 절정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여야 간의 극한 대결로 국회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올 정기국회만 하더라도 전체 회기 100일 중에 60일 동안이나 문을 열지 못했고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에야 법안 34건을 비롯한 안건 37건을 부랴부랴 벼락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취임 10달에 채 안 된 시점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박 대통령 퇴진운동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대의정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한국 정치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위주의와 싸우던 민주화 투쟁 시기에는 민주주의관 자체는 막연한 가운데서도 원론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된 결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점차 민주주의관에 있어서 국민적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경제 자유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평등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여야, 좌우, 보수 진보 등 모두가 막연한 민주주의관 위에서 특정한 요소와 측면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상정하고 이를 방패 삼아 자신들이 이익 추구 정치에 몰입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서로 다른 민주주의관과 이념적 대결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순화시켜서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왔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와 정당의 기본 역할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념적 요소와 이해관계 요소가 한데 얽혀있기 때문에 여야 간 정쟁은 갈수록 가열되게 마련입니다. 이들에게 민생이 안중에 있을 리가 없죠.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원래 다양한 가치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혹은 연대를 의미하며 여기에 정의와 같은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와 원리든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등과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는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극심한 이념 대결의 중심에도 바로 이 두 가치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유를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세력은 경제적 자유를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태도로 경제적 자유의 극대화가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입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적,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 자유는 권력이 된다는 몽테스키외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공동체가 해체될 지경이고 중산층의 붕괴로 말미암아 민주정치의 건전한 계층 기반이 약화되는 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에게 돌아가고 위험은 사회와 국가가 떠맞는 일이 벌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됨으로써 대다수의 무고한 국민들이 그 고통을 떠안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평등을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세력이 복지권과 정치 참여 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노력은 타당하고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계기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평등지상주의적 정책을 주장하거나 포퓰리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은 적지 않은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정의를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세력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토대로 정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특정 집단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폭력, 즉 공포 정치도 가능하다는 식의 정치적 메시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숱한 사람을 길로진으로 처형했던 일이라든지 인민해방이라는 거창한 목적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는 공산당의 공포정치 같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역사적 체험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는 없었지만 과거에 반공과 경제건설을 국가적 목표 혹은 정의로 세우고 이를 특정 지도자만이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결국 반공과 경제개발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정의라는 가치를 들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 노력해온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의 자체를 궁극적인 가치로 밀고 나갈 때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정치는 상대방을 적이 아닌 선의의 경쟁자로 여기는 체제입니다. 또 민주정치는 특정 시점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는 결과가 불확실한 정치 집단 간의 경쟁에 맡겨두는 열린 체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치들은 상호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한 하나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민주주의 내부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는 공히 원리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정치 체제가 지금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여야의 원리주의적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반공 원리주의적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반공의 필요성은 물론 인정하지만 상대방을 마구잡이식으로 종북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야권 역시 원리주의적 태도로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습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민주 대 반민주의 도식으로 양분하여 상대방의 비민주적 요소를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공격성을 벌여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비민주적 요소는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양쪽에 다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민주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정보 선택권으로서 결국 충돌하는 가치들 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절차적 원리란 끝이 열려있는 즉 결과를 모르는 채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특정한 가치의 본질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확실히 보장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사 특정의 가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자유, 평등, 정의 등 여러 가치들이 조합해서 해당 가치를 한 단계 강화하는 데 머물러야 하며 이 역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올바른 민주시민적 품성과 가치관을 북돋아 나가는 일입니다. 민주시민적 품성이란 절제, 존중, 배려, 자율, 포용 같은 가치들을 내면화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주시민적 품성을 갖춰야만 원리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원리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우리 민주정치가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